VOA 세계 뉴스입니다. 터키와 시리아 북서부 국경 지역에서 6일 새벽 규모 7.8의 지진이 발생해 지금까지 최소 2,600명이 숨지고 수천 명이 다쳤습니다. 이날 지진의 진원지는 터키 남부 도시 가지안테프에서 약 33km 떨어진 곳으로 새벽 4시경 이 도시와 시리아 북서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지진은 이웃나라인 레바논과 키프로스, 그리스, 이스라엘 등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지진은 17,000명 이상을 숨지게 한 지난 1999년 지진 이후 터키에서 발생한 가장 심각한 지진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시리아와 터키 내 수천 채의 건물이 붕괴됐습니다. 사상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터키 당국은 지금까지 10개 주에서 1,500명 넘게 목숨을 잃고 약 만 명이 넘는 사람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당국도 현재까지 최소 500명 이상이 숨지고 약 2,0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반군이 장악한 시리아 북서부 지역에서도 390명이 숨졌다고 구조대원들이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 타이완, 유럽연합 EU,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국제사회는 이번 지진과 관련해 터키와 시리아의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이란과 협력해 이란제 드론을 자국에서 생산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5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이 10억 달러 거래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러시아는 이란이 설계한 드론 최소 6천 대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한 관리는 이란의 고위 대표단이 지난 1월 초 러시아 내 공장 부지를 방문했으며 사업 세부 사항을 조율했다고 말했습니다. 드론 공장은 모스크바 동쪽에서 약 965km 떨어진 옐라부가시에 세워질 전망입니다. 이란 측 대표단은 이슬람 혁명수비대 항공우주군의 압돌라 메흐라비 장군과 이란 쿠드스 항공산업의 최고 경영자인 가셈 다마반디안이 이끌었습니다. 이 관리는 이란과 러시아의 목표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새로운 무기로 떠오른 드론 생산에 박차를 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 러시아가 자폭 드론으로 알려진 샤이드 136을 더 빠르고 멀리 나갈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러시아와 이란은 이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홍콩에서 6일 민주화 인사 47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법정에는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조슈아 웡 씨를 포함해 렁거쿵, 아누노킹 등 홍콩 야당 의원, 홍콩대 전 법학 교수인 다이아우팅 등 47명이 재판에 섰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20년 국가보안법 발효 이후 국가체제를 전복하려는 음모를 시도한 혐의로 100여 명을 체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재판에선 47명은 2020년 7월 열린 야권의 입법회 의원 예비선거와 관련해 2021년 1월 체포됐습니다. 피고 47명 중 34명은 지난 2년간 구금됐으며 16명은 정상적인 야당 정치를 펼쳤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 최대 규모의 이번 국가보안법 관련 재판은 4개월 넘게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날 재판이 열리는 법원 앞에는 방청을 요구하는 시민 100여 명이 몰렸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정치범을 즉각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미군 당국은 5일 미국 상공에서 격추한 중국 정찰풍선의 잔해 수거 작전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글렌 벤허크 북미 항공우주방어사령부 겸 북부사령관은 이날 미 해군이 풍선과 탑재물 회수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해안경비대가 안전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4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인근 대서양 상공에서 F-22 전투기를 동원해 해당 풍선을 격추했습니다. 이에 대해 셰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6일 중국 외교부 웹사이트에 게재한 발언에서 미국의 조치에 단호히 반대하고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의 전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풍선은 기상관측 등 과학연구에 쓰이는 민간 비행선이라며 미국 측이 의도적으로 과장하고 심지어 무력 공격까지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외교장관 회담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미국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한국 방어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정찰 풍선 문제로 대립 격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문제에 두 나라의 협력 모색이 힘들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급속도로 향상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중국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9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6도에서 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 서해 북부 앞바다도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박진 한국 외교장관이 3일 워싱턴에서 만나 북핵 문제 등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한국 방어에 전념하고 있다며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해 누구도 의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3일 미한 외교장관 회담기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미한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Our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as well as to Japan is ironclad.
블링컨 장관은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 확신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한국은 물론 일본 방위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철통 같다면서 그런 점에서 우리의 억지력과 방어력을 향상시킬 미한일 3국 공조를 강화하는 데에도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확장 억제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서 지난해 우리는 확장 억제 실무그룹 회의를 재개하고 여러 훈련에도 참여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확장 억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심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 등 모든 범위의 역량을 사용해 한국 방어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committed to defending the Republic of Korea using the full range of our capabilities, nuclear, conventional.
따라서 북한을 포함한 그 어떤 누구의 마음에도 동맹과 파트너, 친구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과 확장 억제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질의응답에 앞선 모두 발언에선 양국이 지속적인 유대를 맺고 있는 지역, 즉 우리 병력이 계속해서 훈련하고 한국과 함께 공동 연습을 실시하는 곳에서의 공동 안보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Another is our shared security, an area where we have enduring ties. As our troops continue to train and conduct joint exercises side by side.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말했듯 우리의 동맹은 영내 평화와 안정, 번영의 핵심 축이라며 이는 영내 가장 시급한 도전 과제에 대한 우리의 공동 이익과 공동 접근 방식을 반영하는 지난 12월 한국의 새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를 시작으로 더 강해질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오늘 미국은 공통 위협에 대한 연합 방위력을 개선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며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arlier this week, Secretary of Defense Austin met with President Yoon as well as Defense Minister Lee in Seoul to boost our deterrence plan.
특히 최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종섭 국방장관과 만나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심도 있는 정보 공유를 포함한 양국의 확장 억제 계획을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블링컨 장관은 밝혔습니다. 박진 한국 외교장관도 이날 회견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 등을 다뤘다고 설명했습니다.
Secretary Blinken and I also reaffirmed our unwavering determination to denuclearize.
박 장관은 블링컨 장관과 나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이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공동 노력의 최전선이자 중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비핵화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라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한국뿐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보에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세계 비확산 체제의 근간을 훼손한다면서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 물샐 틈 없는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y undermine the very foundation of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그러면서 우리는 강력한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도 우려하면서 미한일 3국 차원의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It is more worrisome that Pyongyang uses such revenue to develop nuclear.
박 장관은 북한이 사이버 활동을 통한 수익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하는 건 더 우려되는 점이라면서 이런 점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은 세계 경제와 산업뿐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불법 수익 흐름을 끊기 위해 국제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한국과 일본, 미국은 이 도전을 다루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북한이 대화에 복귀하는 것과 핵 개발을 포기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 모두 발언 중 박진 장관의 양해를 얻어 중국의 정보 수집용 풍선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예정된 중국 방문을 취소한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면서 중국의 행동은 미국의 주권과 국제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진 장관은 이 사안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중국 정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신속하고 매우 진실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미중 관계는 국제사회에 매우 중요한 만큼 어느 시점 블링컨 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과 소통하기를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정박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6일 이준일 한국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과 북핵차석대표 협의를 갖고 북한 정세와 북핵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북한이 농업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를 이달 하순 개최하기로 한 것과 오는 8일 건국절을 앞둔 열병식 준비 동향 등 최근 북한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습니다. 양측은 북한이 날로 악화되는 식량난과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 전시성 대규모 동원 행사에 재원을 탕진하고 있다는 것을 개탄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양측은 또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억지와 단념, 외교의 총체적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각종 도발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 우방국 등 국제사회와도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국 영공에 침범한 중국의 정찰풍선 문제가 불거지면서 미중 갈등이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을 외교 전략에 활용하면서 도발 위협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의 대외 정책과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영공을 침범한 중국의 정찰풍선 문제로 미중 외교장관 회담이 무산됐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당초 5일부터로 예정됐던 방중 일정 연기를 전격 선언한 직후 진행된 지난 3일 미한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민간용 무선 비행선이라고 주장한 풍선을 정찰 자산이라고 비판하면서 방중 연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방중 기간 중 열릴 예정이었던 미중 외교장관 회담은 미중 패권 경쟁이 무력 충돌로까지 비화하지 않게 관리하면서 양국의 협력 공간 확대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회담이 한반도 안정적 관리라는 공통의 이해관계 속에서 핵무력 증강과 함께 도발 위협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의 대외 정책과 한반도 정세에도 긴장을 낮추는 방향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됐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북중관계 전문가인 전병곤 선임연구위원은 시진핑 국가주석 3연임 확정 이후 중국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미국과의 협력 공간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던 시점에 정찰풍선 문제가 터졌다고 말했습니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간 대립을 신냉전 구도로 규정하면서 자신의 전략적 가치를 높여온 북한 입장에선 미중 외교장관 회담이 연기되고 정찰풍선 문제가 미중 간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는 흐름을 활용하려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든 간에 미중 간에 협력을 하고 특히 협력할 수 있는 사안이 북한 문제, 북한 핵 문제 이것으로 만약에 갈 경우에는 북한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한 그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번에 어떤 미중 장관 회담이 연기됐다는 점은 일단 한번 숨을 고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찾았다고 볼수 있겠고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국 정찰 자산의 미국 영공 침해는 지난해 말 북한 무인기 한국 영공 침범과 매우 유사하다며 미국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여론 악화를 감안할 때 미중 협력 모색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 비핵화와 도발 억제를 위해 필요한 미중 협력의 기회도 일단 날아간 셈이라며 북한 입장에선 7차 핵실험을 포함해 추후 도발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중 간 대립이 타이완과 한반도 주변 등 지역에서의 무력 시위로 이어지면서 북한이 이런 국면을 도발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B-1B 전략폭격기와 F-22, F-35B 등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해 이례적으로 중국이 민감해하는 한국 서해 상공에서 한국과 연합 공중훈련을 편 시점이 지난달 28일 미측이 중국 정찰풍선을 처음 인지한 이후라면서 중국에 대한 경고성 조치였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상황이 미중 간 무력 시위로 이어질 경우 이달부터 시작되는 미한 대규모 연합훈련을 빌미로 도발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이 중국 편을 드는 모양새로 상황에 편승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번 미중 대립 심화를 북한도 나름대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어가는 흐름을 보일 거고, 그렇게 보면 강력한 무력 시위를 통해서 중국의 심기를 대변할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미중 갈등 격화가 외교적 선택의 폭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기만 한게 아니라는 견해도 나옵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결 국면을 장기화할 수 있을 만큼 내구력을 갖고 있지 않다면 자칫 미중 대립 구도에 갇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입니다.
이번에 정찰 풍선으로 인해서 미중 외교 장관이 무산이 되고, 그것은 협력의 어젠다를 넓혀가고자 했던 양국의 정책이 한동안은 실현되기 힘든 상황을 맞이했다. 거기에는 북한이나 한반도 문제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김정은은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종의 딜레마에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미중 간 갈등 뇌관으로 떠오른 중국 정찰풍선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우려를 이해하며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자국 안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6일 타국의 영토주권 침해는 국제법상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중국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제사회에 투명한 방식으로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정찰풍선이 국제법과 주권 침해라는 미국 입장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민간 장비가 우발적으로 미 영공에 진입했다며 미국의 격추에 항의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을 두둔하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에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 등을 넘겨준 주범으로 중국 내 세력을 지목했습니다. 이들의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제재 수단 등을 동원할 것이라며 중국 정부도 북한의 제재 회피에 맞서 싸우라고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급속도로 향상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중국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을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4일 BOA에 미국은 중국에 기반을 둔 기관들이 북한 등의 핵과 미사일 그리고 다른 무기 관련 기술의 주요 원천이라는 점을 오랫동안 우려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중국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방조 아래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 관련 물품을 수출하고 불법 돈 세탁에도 관여하고 있다는 미국 의회 조사국의 지적을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질의에 답하면서 나왔습니다. 국무부 대변실 관계자는 통제 대상 무기와 기술을 북한에 제공하는 중국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추가 제재 여부를 묻자 우리는 확산 위험을 제기하는 중국 기관의 활동 문제를 다루기 위해 외교적 관여와 우리의 제재 당국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 정부가 중국 연해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에 맞서 싸우고 중국 내에서 돈을 버는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하며 북한의 조달망을 폐쇄하는데 더 많은 일을 해줄 것을 공개적, 비공개적으로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의회 조사국은 지난 1일 발간한 중국의 핵미사일 확산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는 핵과 미사일 관련 물품 수출에 직접적인 관여를 중단했지만 중국 기업과 중국 국적 개인들은 북한과 이란에 제품 수출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의 기업들이 불법 자금이나 돈 세탁 등 무기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에 열병식 준비를 위해 동원된 것으로 보이는 대규모 인파가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본격적인 예행 연습 때 연출되는 붉은빛이 어김없이 나타나고 광장 중심부에 구조물이 설치됐습니다. 이달 8일 열병식 개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을 촬영한 위성사진에 인파가 운집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플래닛랩스가 4일 이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 잡힌 인파는 김일성 광장 연단, 그 중에서도 관중 좌석 부분에 몰려 있습니다. 인파는 분홍빛의 대형 점으로 표시됐는데 빨간색 수술과 꽃 등을 손에 쥐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추정됩니다. 이 분홍빛을 포착한 위성사진의 촬영 시점은 오전 11시 3분입니다. 이보다 약 30분 전인 오전 10시 24분 촬영된 위성사진에는 이런 장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군중 집결 시간이 오전 10시 24분에서 오전 11시 3분 사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위성사진의 화질이 낮아 정확한 상황 파악은 어렵지만 김일성 광장의 서쪽 부분에서도 인파 운집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비록 김일성 광장을 가득 채울 만큼의 규모는 아니지만 연단 주변과 광장 중심부에 군중이 모인 것은 이곳에서 열병식과 관련된 연습이 한창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BOE는 플래닛랩스의 지난달 21일자 위성사진을 분석해 김일성 광장 서쪽 지대의 인파가 정확한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대형 글자를 조합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이곳에선 지난달 28일과 이달 1일 등 몇 차례에 걸쳐 인파가 운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과거 열병식을 앞둔 시점 늘 주민들을 동원해 김일성 광장에서 훈련을 진행해왔습니다. 특히 토요일과 일요일이면 빨간색 수술과 꽃 등으로 붉은 물결을 연출하는 주민들의 모습이 위성사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곤 했습니다. 김일성 광장 연단 바로 앞에는 하얀색으로 된 대형 구조물이 설치됐습니다. 또 광장 입구격인 도로 쪽에는 이보다 작은 구조물 총 4개가 들어섰습니다.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양상도 과거 열병식 직전 모습과 동일합니다. 앞서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와 38로스는 평양 미림비행장 인근 열병식 훈련장과 김일성 광장 일대에서 군중이 2와 8 혹은 75군이라는 대형 글자를 만들어낸 점을 근거로 북한이 2월 8일 건군절 75주년을 기념하는 열병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들 매체의 분석에 더해 김일성 광장에서 주목할 만한 추가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북한의 오는 8일 열병식 개최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립니다. 북한의 열병식 개최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열병식 훈련장에서도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4일 촬영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엔 병력 대열 약 30개가 포착됐습니다. 일부 대열은 행진 연습을 하는 듯 일정한 간격으로 김일성 연단 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고 나머지 대열은 연단 앞 광장에 줄을 맞춰 도열해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평양 순안공항의 활주로 연결 도로에선 4일 전투기 혹은 차량으로 보이는 물체 30개가 계속해서 같은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BOE는 지난 1일 평양 순안공항의 남쪽 활주로와 북쪽 활주로를 연결하는 도로를 따라 물체가 도열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물체의 도열 모습 역시 과거 열병식 직전 위성에 찍혔던 장면과 동일해 실제 열병식이 임박했다는 의미로 해석됐습니다. 북한의 열병식 개최 가능성이 커지면서 어떤 무기가 공개될지도 주목됩니다. 북한은 약 2만 명의 병력이 동원된 지난해 4월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화성 17형을 비롯해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과 신형 전술 유도 무기 등을 대거 공개했습니다. 그보다 앞선 2021년 1월 노동당 제8차 당대회를 기념한 열병식에선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인 북극성 5형과 북한판 이스칸데르 개량형으로 불리는 KN-23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영국 외무부가 북한 인권 전략의 핵심으로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꼽았습니다. 북한 당국에 이 문제를 정기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앤마리 트레블리안 영국 외무부 국무상은 2일 영국은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을 해결하는데 계속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레블리안 국무상은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북한을 지목한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 오픈도어즈의 2023 세계 기독교 감시 목록 보고서가 정책에 미칠 영향을 묻는 야당의 노동당의 제시카 모덴 의원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위한 종교나 신앙 자유에 대한 권리는 영국 외무 국제개발부 정책의 우선순위이자 북한 인권 전략의 핵심 가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를 북한 당국과 유엔에 정기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며 2022년 12월 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개 협의 중에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했다고 상기했습니다. 아울러 영국이 2022년 11월 16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합의 방식으로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을 공동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의안은 북한 정부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종식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고 종교나 신앙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지지해야 한다는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오랜 요구를 반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2016년부터 북한을 인권 문제 해결이 우선순위에 꼽히는 국가를 뜻하는 인권 우선국으로 분류해왔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지난해 세계 인권의 날을 하루 앞둔 12월 9일 발표한 인권과 민주주의 연례 보고서에서도 북한의 극심한 인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으며 북한 정부는 계속해 인권 침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앞서 오픈도어즈는 지난달 18일 발표한 2023 세계 기독교 감시 목록에서 북한을 다시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으로 꼽았습니다. 이 단체는 홈페이지에 올린 보고서와 동영상을 통해 북한은 기독교인이 되기에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최근 푸에블로 승조원 등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북한 정권의 공식 소환장이 발부됐습니다. 북한이 소환장을 전달받는 순간부터 양측의 소송전이 시작되지만 현재로선 이 소환장을 북한에 송달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난항이 예상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 서기관실이 2일 북한 정권을 수신인으로 한 민사 소환장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이날 게시된 이 소환장에는 귀하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됐다는 문구와 함께 이 소환장이 전달된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원고 측의 소장에 대해 답변을 하거나 연방 민사소송 규정에 의거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소환장의 수신인 란에는 북한의 공식 명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명시됐으며 평양 중성동 소재 북한 외무성이 송달 주소로 적혔습니다. 앞서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유족, 가족 등 116명은 1968년 푸에블로호 납포 당시 북한 정권으로부터 납치와 고문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달 31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북한을 제소했습니다. 이들은 과거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은 기존 푸에블로호 원고와는 다른 소송인단으로 북한이 승조원과 가족, 상속인 등에게 각각 125만 달러에서 최대 1,335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은 테러 지원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외국 주권 면제법을 근거로 북한과 같은 테러 지원국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1988년 최초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뒤 2008년 해제됐지만 2017년 11월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돼 이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소환장 송달이 수월하게 이루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에 소환장을 보낼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인 등은 소송 제기 후 국제우편서비스인 DHL을 통해 소환장과 소장, 한글 번역본 등을 북한 외무성으로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DHL은 2020년부터 유엔 업무나 외교 목적이 아닌 우편물에 대해선 북한 송달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일본 적군파 테러 피해자와 유족, 2012년 북한에 억류됐다 2년 만에 풀려난 케네스 배씨, 그리고 북한에 납치돼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부인 등 유족들도 최대 2년 넘게 북한에 소장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 혹은 뉴욕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소장을 건네는 외교적 경로 방식을 통한 소장 전달을 국무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외교적 경로 가능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연방법원은 최초 소송 제기일 120일 이내 피고에게 소장을 전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등은 북한에 우편물을 전달하지 못했고 국무부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소장 전달 기한을 늘려오고 있습니다. 푸에블로호 소송인단도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북한의 소환장이 송달된다고 해도 북한이 이번 소송에 공식 대응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앞서 북한은 납북 피해자 등의 소송에 대해 무응답으로 일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 법원은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한 궐석 판결을 통해 북한의 배상 책임을 명령했었습니다. 미 해군정보함 푸에블로호는 1968년 1월 23일 원산 앞바다에서 임무 수행 중 북한 해군에 의해 나포됐습니다. 북한 정권은 약 11개월이 지난 1968년 12월 23일 승조원 82명과 유해 한구를 미군에 송환했지만 선박은 돌려주지 않은 채 현재까지 반미 선전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불법 선박 간 환적에 관여하는 정황이 계속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 해군 초계합이 일본 인근 해역에서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감시를 벌였습니다. 한국 인근 해역에서 미한 해군과 함께 적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합동훈련도 실시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해군 초계함 스페이함이 지난 1월 초 동중국해 등 일본 인근 해역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된 북한 국적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해상활동에 대한 감시를 벌였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영국의 이 같은 활동은 지난 2018년 이후 10번째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일본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영국의 이 같은 활동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일본 해양경비대와 해상자위대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정보 수집을 계속하고 있다며 일본은 관련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결의 2375호에서 석탄과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품목 밀수를 막기 위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을 금지했습니다. 이 같은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미국과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등에 대한 해상 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 해군은 3일 홈페이지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에 파견된 스페이함이 한국을 방문해 미한 해군과 함께 합동 훈련을 실시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영국 해군은 스페이함이 영국 해군 전함으로는 최초로 한국 평택항에 입항해 미한 양국 해군과 함께 하만 훈련을 실시했으며 스페이함이 작전계획 기지 역할을 통해 전투정 상륙과 침투, 탈출 훈련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주한 미 특수전 사령부는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훈련과 회의 장면이 담긴 사진들을 공개하고 미한 해군 특수전 부대 네이비실이 영국 해군과 함께 1월 중순 일주일간 다양역 상호 운용성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에는 영국 해군 초계함 스페이함과 미군 중형 특수전 보트 등이 투입돼 침투작전 등 실전 훈련을 함께 펼쳤다면서 미국과 한국, 영국 해군이 고난이도의 실전적 해상훈련을 통해 연합 수행 능력을 숙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초도 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으로 의심되는 움직임이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추가로 5건이 확인됐는데 환적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공해상에서 점차 북한 해역으로 옮겨지는 양상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8일 북한 초도 남쪽 해상을 촬영한 플래닛랩스 위성사진에 선박 여러 척이 양옆을 맞댄 장면이 보입니다. 길이가 80에서 100m로 추정되는 선박 두 척이 중간에 크기가 작은 선박을 사이에 두고 밀착해 있으며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도 길이 100m 내외의 선박 두 척을 포함한 세 척의 선박이 선체를 바짝 붙이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등이 지적한 전형적인 불법 환적 모습입니다. 이 해역에선 이틀 뒤인 지난달 30일 길이가 80에서 100m인 또 다른 선박 6척이 각각 3척씩 밀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달 1일에는 50m 내외 길이의 선박 2척이 양옆을 맞댔습니다. 앞서 BOA는 올해 1월 이후 총 9건의 선박 간 환적 의심 정황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5건을 더할 경우 이 일대에서 발견된 환적 의심 사례는 올해만 14건에 달합니다. BOA가 확인하지 못한 사례까지 합친다면 이 일대에선 그보다 더 많은 환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발간한 연례 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이 공해상이 아닌 자국 영해에서 선박 간 환적을 벌이는 신종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북한 선박 등의 환적이 빈번했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에선 환적 정황이 포착되는 횟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환적 장소를 국제해상에서 점차 북한 인근 해역으로 옮긴 것인지 주목됩니다. 물론 이곳에서 접선한 선박이 어떤 품목을 거래했는지는 알 수 없고 특히 석탄과 유류 등 거래 금지 물품을 주고받진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75호는 북한이나 북한 대리 선박이 공해상 환적을 통해 물품을 건네받지 못하도록 한 만큼 물품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전문가 패널의 에릭 펜튼보크 조정관은 최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서해상 환적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어떤 유형의 물품이 환적되는지 선박이 어디에서 출항했는지 등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환적된 물품이 제재 대상이 아닐 가능성도 물론 있다면서 하지만 북한 선박과 어떤 물품을 환적하더라도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 11조에 따라 제재 위반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해당 선박을 식별할 수 있다면 선박이 출항한 나라는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지난 2022년은 북한 경제가 바닥을 친 한 해였습니다. 또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북중 화물 열차가 재개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그럭저럭 넘어갔습니다. 바닥을 친 북한 경제가 올해 되살아날지 아니면 또 다른 위기를 겪을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경제는 지난 2022년 위기와 함께 희망적 계기를 모두 겪었습니다. 위기는 북한 경제의 생명줄인 북중 교역이 3년째 중단되면서 발생했습니다. 2020년 1월 중국의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자 북한은 북중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북중 국경이 차단되자 장마당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동안 중국산 원부자재와 생활필수품은 트럭에 실려 평안남도 평성과 함경북도 청진의 도매시장으로 운반된 뒤 북한 전역의 400여 개 종합시장과 장마당으로 팔려나갔습니다. 그런데 국경이 갑자기 차단돼 물품이 들어오지 않자 장마당이 중단된 겁니다. 장마당뿐만 아니라 공장과 기업소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중국에서 원부자재가 들어와야 공장을 돌릴 수 있는데 공급이 안 돼 공장을 돌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5월에는 평양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7월 말에는 코로나 환자로 의심되는 발열 환자가 477만 명에 달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북한 경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평양과 대도시 봉쇄 조치로 북한의 경제활동이 석 달가량 중단되고 농촌 노력 동원도 안 된 데다 북중 거래도 중단됐습니다.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대 교수는 2021년에는 북한 무역이 거의 사라졌고 2022년에도 상당히 나빴기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경제는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따르면 북한 경제는 2020년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기록한 데 이어 2021년에도 마이너스 0.1%를 기록했습니다. 긍정적인 요인은 북중 화물 열차가 2년 만에 재개된 겁니다. 북중 화물 열차는 1월 말 재개됐으나 그 후 발생한 코로나 사태로 중단됐다가 9월에 다시 재개됐습니다. 북중 화물열차 재개로 꽉 막혔던 북중 교역에는 숨통이 트였습니다. 중국 해관 총수에 따르면 지난해 북중 교역은 10억 2천만 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33%나 증가했습니다. 북한의 수입은 8억 9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244% 증가했으며 수출은 1억 3천만 달러로 131% 늘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원범 박사는 교역량이 이렇게 증가한 것은 북중 화물열차가 재개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작년 9월 이후 지속되고 있는 북중 철도교역. 이게 이제 그 북중 간 교역량 급증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북중 화물열차 재개는 어려움을 겪던 북한 경공업에 활기를 불어넣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섬유류를 6,700만 달러치 수입한 것을 비롯해 플라스틱, 설탕, 대두유 그리고 밀가루를 수입했습니다. 섬유류와 플라스틱은 대부분 소비재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입니다. 따라서 물품 수입을 통해 장마당과 경공업 분야에 숨통이 튀었을 것이라고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말했습니다. 건설 부분도 생산활동이 활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4월 평양의 송신송화지구 만세대가 준공됐습니다. 이어 화성구역의 만세대 건설사업도 진척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중무역과 경공업 그리고 건설 부분은 활기를 띄었지만 다른 부분은 현상 유지 혹은 뒷걸음친 것으로 보입니다. 김덕훈 북한 내각 총리는 지난 1월 17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발전 부분이 계획을 수행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미뤄볼 때 발전량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보입니다. 광업 부분도 제자리 걸음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광업은 기계화율이 낮아 노동력에 크게 의존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5월에서 7월은 최대 방역조치 기간으로 광산의 노동력 투입이 중단됐을 수 있습니다. 농업 생산도 부진했습니다. 한국농촌진흥청은 북한의 지난해 곡물 생산량을 전년도보다 3.8% 감소한 451만 톤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한 해 먹고 살기 위해서는 550만 톤이 필요한데 100만 톤가량 부족한 겁니다. 북한 당국은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지난해 11월 중국으로부터 3만 톤가량의 쌀을 수입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동북아 연구원장은 그 정도 수입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말합니다.
뭐 한 450만 톤 같으면은 적어도 100만 톤 이상 그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연간 곡물 수입량이 뭐 작년 같은 경우에 뭐 한 10만 톤 남지 정도밖에 안 될 텐데 과거에는 그 알게 모르게 음성으로 이제 음성적으로 이제 밀수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공식적인 수입량이 수십만 톤만 돼도 곡물 수급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비공식 수입이 거의 이제 근절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문제는 지난해 바닥을 친 북한 경제가 올해 되살아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모두 있다고 말합니다. 우선 긍정적 요인은 철도를 통한 북중무역이 계속되고 있는 점입니다. 지난해 9월 재개된 화물열차를 통해 북중 간 교역액은 10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만일 철도 운행이 계속된다면 올해 북중 교역액은 지난해보다 증가할 공산이 큽니다. 또 중국산 원부자재가 계속 수입되면 이를 가공해 수출 또는 장마당에 공급하는 섬유와 의류, 식품 가공, 생활용품 등 경공업 분야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이 재개되는 겁니다. 최근 중국 당국은 코로나 방역을 완화해 태국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등 20개국에 대한 해외 단체 관광을 허용했습니다. 만일 중국이 북한에 관광객을 보낼 경우 북한은 상당한 외화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북중 국경 봉쇄 이전에 북한은 연간 120만 명 규모의 중국인 관광객을 받았습니다. 만일 중국인 관광객이 1인당 $300를 사용한다면 북한은 3억 6천만 달러를 벌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요인은 북한과 러시아 경제관계가 재개되는 겁니다. 미국은 북한이 지난해 11월 러시아의 포탄을 비롯한 군수물자를 수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무기 수출과 함께 노동력 송출과 의류 인가공 등이 이루어지고 러시아로부터 외화나 원유 등을 받으면 북한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 경제의 불확실성도 여전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 북중 화물열차 운행이 중단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특히 북한과 중국 모두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경제관계를 확대하지 않으려 할 공산이 큽니다. 이런 이유로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중국이 관광객을 올해가 아닌 내년쯤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aybe not this year because there's so much uncertainty about the disease.
또 다른 변수는 북한의 7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북중 경제관계는 중단 또는 지체될 것이고 북한 경제는 또다시 침체늪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북한 경제는 여전히 기로에 서 있습니다. 북한 수뇌부가 도발을 자제하고 경제 회복에 나설지 아니면 핵과 미사일 도발로 경제를 더 큰 위기로 몰아넣을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9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6도에서 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 서해 북부 앞바다도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 낮 최고기온 6도 예상됩니다. 양동은 아침 영하 7도, 낮 5도, 구성 아침 영하 7도, 낮 6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 낮 최고기온 영하 1도, 강계 아침 영하 13도, 낮 0도, 희천 아침 영하 10도, 낮 5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개성은 아침 영하 2도, 낮 9도, 사리원 아침 영하 3도, 낮 7도, 신계 아침 영하 4도, 낮 8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흐리고 한때 비나 눈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영하 2도, 낮 4도, 장전 아침 영하 0도, 낮 4도, 평강 아침 영하 5도, 낮 6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장지는 아침 영하 18도, 낮 영하 3도, 청진 아침 영하 5도, 낮 2도, 김책 아침 영하 2도, 낮 3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영하 18도, 낮 영하 4도, 김영권 아침 영하 16도, 낮 영하 2도, 삼지연 아침 영하 19도, 낮 영하 6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흐리고 한때 비나 눈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먼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 먼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2월 7일 화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들이 인구의 절반이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글로벌 여성경제 안보 전략회의에서 말했듯이 아니오입니다.
We need women's full economic participation to actually lead an inclusive recovery from the COVID pandemic.
블링컨 국무장관은 코로나 대유행으로부터 실질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여성의 완전한 경제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여성의 지도력이 필요하며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의 아이디어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은 미국의 새 전략의 핵심은 모든 여성과 소녀들이 경제성장과 번영에 기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s a world in which we will all be better off. Closing the gender gap in the workforce by 2025.
블링컨 장관은 그것은 우리 모두가 더 잘 살게 되는 세상이라며 2025년까지 남녀 노동자의 성별 격차를 줄이면서 세계 경제에 28조 달러가 더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완전한 경제 참여가 이루어지기까지 아직까지 사회적, 법적, 재정적 장벽이 남아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취할 네 가지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First, we will advance women's economic competitiveness so that more women can fully participate and lead.
블링컨 장관은 첫 번째로 여성이 기업 대표와 이사회를 비롯한 모든 산업 분야에 완전히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여성의 경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이 경제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육아와 노인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성의 기업가 정신과 금융, 그리고 디지털 지원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은 여성의 공평한 경제 참여를 막는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미국은 각국이 차별적인 법을 폐지하도록 장려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개혁을 옹호할 것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이 같은 노력을 벌이는 동시에 전 세계 파트너들과 협력하며 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여성의 경제 안보를 촉진하는 것은 옳은 일인 동시에 현명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때 우리 경제는 더 번영하고 우리 사회는 기회로 가득하며 우리는 더 평화롭고 모든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터키와 시리아 북서부 국경지역에서 6일 새벽 규모 7.8의 지진이 발생해 지금까지 최소 3,000명이 숨지고 15,0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날 지진의 진원지는 터키 남부 도시 가지안테프에서 약 33km 떨어진 지역으로 새벽 4시경 이 도시와 시리아 북서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지진은 이웃나라인 레바논과 키프로스, 그리스, 이스라엘 등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지진은 17,000명 이상을 숨지게 한 지난 1999년 지진 이후 터키에서 발생한 가장 심각한 지진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시리아와 터키 내 수천 채 건물이 붕괴됐습니다. 사상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터키 당국은 지금까지 10개 주에서 1,700명 넘게 목숨을 잃고 12,00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당국도 현재까지 1,300여 명이 숨지고 약 2,0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 타이완, 유럽연합 EU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국제사회는 터키와 시리아의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이란과 협력해 이란제 드론을 자국에서 생산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5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이 10억 달러 거래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러시아는 이란이 설계한 드론 최소 6천 대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한 관리는 이란의 고위 대표단이 지난 1월 초 러시아 내 공장 부지를 방문했으며 사업 세부 사항을 조율했다고 말했습니다. 드론 공장은 모스크바 동쪽에서 약 965km 떨어진 옐라부가시에 세워질 전망입니다. 이란 측 대표단은 이슬람혁명수비대 항공우주군의 압돌라 메흐라비 장군과 이란 쿠드스 항공산업의 최고 경영자인 가셈 다미반디안이 이끌었습니다. 이 관리는 이란과 러시아의 목표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새로운 무기로 떠오른 드론 생산에 박차를 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 러시아가 자폭 드론으로 알려진 샤이드 136을 더 빠르고 멀리 나갈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러시아와 이란은 이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홍콩에서 6일 민주화 인사 47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법정에는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조슈아 웡 씨를 포함해 렁거쿵, 아우노킹 등 홍콩 야당 의원, 홍콩대 전 법학 교수인 다이아우팅 등 47명이 재판에 섰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20년 국가보안법 발표 이후 국가체제 전복 시도 혐의로 100여 명을 체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재판에 선 47명은 2020년 7월 열린 야권의 입법회 의원 예비선거와 관련해 2021년 1월 체포됐습니다. 피고 47명 중 34명은 지난 2년간 구금됐으며 16명은 정상적인 야당 정치를 펼쳤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 최대 규모의 이번 국가보안법 관련 재판은 4개월 넘게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이날 재판이 열리는 법원 앞에는 방청을 요구하는 시민 100여 명이 몰렸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정치범들을 즉각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미군 당국은 5일 미국 상공에서 격추한 중국 정찰 풍선의 잔해 수거 작전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글렌 베너크 북미 항공우주방어사령부 겸 북부사령관은 이날 미 해군이 풍선과 탑재물 회수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해안경비대가 안전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4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인근 대서양 상공에서 F-22 전투기를 동원해 해당 풍선을 격추했습니다. 이에 대해 셰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6일 외교부 웹사이트에 게재한 발언에서 미국의 조치에 단호히 반대하고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의 전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풍선은 기상 관측 등 과학 연구에 쓰이는 민간 비행선이라며 미국 측이 의도적으로 과장하고 심지어 무력 공격까지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5일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전황이 매우 어렵다고 인정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저녁 영상 연설에서 도네츠크 지역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지난해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며 여러 전선에서 이를 확인하고 있고 정보 측면에서도 러시아가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압박이 강하더라도 견뎌내야 한다며 우리 자신을 지키고 승리하는 것 외에 대안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정부가 국방장관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5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